오늘 말씀 제목, 큰 스크린 앞에 기록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부담되어 피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없이 내는 헌금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이란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 해서 예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매년 11월에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주중 새벽 예배 때 3일 예배에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경우가 있지만 주일 예배는 1년에 최소한 11월 달에 한번 하게 됩니다. 매번 하지는 않고 그러지만 헌금에 대한 관한 주제가 성도들에게 민감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기독교 기관이 시작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큰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돈, 재정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싸우고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헌금, 물질 생활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보다도 돈에 대한 비유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좋아해서 계속 돈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질, 즉 헌금은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 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당시 500년 전에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500년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십니다. 매주일 제가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헌금을 잘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면은 들수록 헌금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감과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상태로 계속 헌금을 드리긴 하지만 마음에는 기쁨도 없는데 그런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5년, 10년, 20년, 수십 년 계속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신앙의 생활에 자유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장이 나타나겠습니까? 큰 손해죠. 우리 교회는 매 주일에 헌금 이 순서가 있지만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주일 이렇게 세 번의 절기에 드리는 특별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에 드리는 헌금에는 성경에서 명시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바로 알고 드리는 헌금과 그냥 무의미하게 봉투가 있으니까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드리는 자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신앙생활 속에서 왜 헌금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적인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헌금생활,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물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솔직하게 진단하시고 예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시고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더욱더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놀란 은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물질에 대해서 돈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나기 원합니다. 이 주제는 너무도 길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소그룹 공부를 통해서 나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돈에 관한 내용이 여러 곳에 걸쳐서 나옵니다. 돈은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뗄려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필립 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내 눈에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그 책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보이는 세계에서 강력하고 매혹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돈만 있으면 혼잡한 레스토랑에서도 신기하게 식탁이 차려지고 보잘것없는 추남이 아름다운 여인과 사귀며 살 수도 있다. 돈은 나를 마술사처럼 사로잡아 결코 잃을 수 없는 환상으로 유혹한다. 그리고 돈은 음욕과 교만처럼 내가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평생의 싸움터가 된다. 돈은 인격적인 힘이다. 사실 돈은 신이다. 예수님은 돈을 그렇게 부르셨다. 가난한 사람은 질투심과 싸워야 하고 부자는 탐욕과 실험한다.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유하게도 살아봤는데 돈은 항상 두 상황 속에서 강력한 유혹이 되었다. 돈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다. 여러분도 이 필립 얀스 이분의 글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돈을 벌고 수입을 창출하는 목적을 둔 비즈니스, 기업의 세계를 전쟁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이익을 얻는 것이 그만큼 목숨을 내걸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저 스테이플스라는 그 가게를 가는데 어떤 흑인 형제가 저에게 제 이름을 크게 여러 번 불러요. 여기서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서 부르나. 저에게 찾아오더니 허그를 크게 몇 번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내 이름을 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제가 그에게 몇 년 전에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까지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줬을 걸. 예. 그때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게 포옹을 해줬습니다. 어제 왜? 돈은 사람의 마음도 열고 이름도 몇 년 동안 기억하게 만들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시대나 문화를 떠나서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는 늘 돈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아리조나 멕시코 국경에 있는 거기서 떨어지 않은 곳에 툼스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목장의 대길터라는 서부 영화의 촬영지인데요. 그곳에 아주 100년이 훨씬 넘은 공동묘지를 가봤는데 거기에 비석들이 있었어요. 그 비석에 사람의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사망한 그런 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왜 이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너무도 외지고 황량한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잃었나.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 목숨을 열고 먼 곳까지 와가지고 총싸움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도 국가와 국가 간에 벌인 전쟁에는 석유와 같은 그 자원, 돈이 되는 것을 서로 빼앗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쏘고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라 하셨어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줘라 그런 극단적인 말씀도 주셨어요.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은 하나님의 자리도 밀어낼 만큼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는 것이, 삶의 물질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꼭 성경적인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조건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학계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나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화와 값어치 있는 그것은 부동산, 동산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전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부자게도 만든대요. 또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속한 모든 은금 보화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재산이 재물이 달렸는데 물질의 복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 속했다 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내가 부름받은 자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데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고 두려워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보물을 품고 사는데 그 보물이 재물, 즉 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늘 여러분의 마음과 항상 움직여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하셨습니다. 돈 그 자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때부터는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나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범죄 사건 모든 배경, 원인은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든지 물질이 주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염려하고 절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성공과 행복의 표시가 되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보다도 더 매력적이고 크다는 것을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그물을 쳐놨습니다. 미끼를 쳐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 욕심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돈이 주는 강력한 이 죄의 근원, 탐욕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돈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받은 물질의 은사로,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를 쓰임 받게 되고 주님의 신실한 청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 속에서 헌금이 부담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돈에 대한 집착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즐거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당시 지금은 그리스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의 헌금 정신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칭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당시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그 생활고가 찾아왔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소아시아,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너무도 어려움에 처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리아와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게 됐는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어땠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서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 보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냥 가난이 아니라 형편이 쪼달린 것이 아니라 영어성 보면 their extreme poverty라고 했어요. 아주 쪼들리고 한 끼를 걱정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것, 그들의 믿음의 모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감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밑에 있는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물질적으로는 인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1년 전부터 너희가 미리 헌금을 준비한 것을 내가 칭찬했는데 칭찬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두지 말고 계속 되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훈련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드릴 때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다 두는가,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말합니다. 어디에서 정했어요? 마음에 정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충동적인 거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혹은 주의 시선, 부담에 의해서 마음은 없지만 할 수 없이 하는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도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않으십니다 하셨어요. 빚을 얻어서까지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자원한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라면은 많이 소유한 자가 재정적인 능력 있는 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 액수와 적게 소유한 자가 조금밖에 드리지 못한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고 인색한 마음을 드리는 헌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미래하시고 그런 것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많이 드리고 적게 있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거부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단돈 1불도 못 드려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찔끔찔끔해라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합니다. 넘쳐 흘러나는 사람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사건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표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은혜란 grace, gift란 그 의미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기프트라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집이에요? 좋은 차예요? 다이아몬드예요? 서울에 있는 강남의 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무한한 영생을 말합니다.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처한 영적 상태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온 세상 천하와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과 사람의 목숨, 즉 영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돈과 재산, 즐거움과 화려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과 한 사람의 영혼, 이 가치를 곰곰이 비교하면서 따져볼 때 어느 곳에 가치를 두겠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그때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세계는 죽음과 함께 다 끝나갑니다. 열병으로 죽어 있는 저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이 모든 세계를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줄 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10분 후에 숨을 거두는 그들에게 당신이 차지한 그 나라 얼마나 복됩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복한 모든 땅도 다른 사람에 주고 떠나야 돼요. 그 관련된 세상의 모든 즐거움, 명예도 점점점 다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무슨 은과 보물창고가 그에게 소망해 주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은 영혼과 육신이 구분한다. 심장이 먹고 뭐 뇌에 있는 모든 기능이 멈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중요하지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낸 심판입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 외에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고 그 심판 속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말합니다. spiritual death라 말하죠. 그러면 죽음의 심판대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교육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자기들 같이 의인은 몇 명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선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려질 형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인간의 영혼이 심판대에 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처절한 고통과 수치와 저주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죄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란 생명의 선물을 믿고 깨달을 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십일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십일조를 율법으로 강조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훨씬 전에 십일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카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가 돌아온 길에 살렘 왕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앞에 자기가 탈취한 전리품의 십의 하나를 멜기세덱에 드렸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전쟁에서 생명을 건지고 승리를 거두고 이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있으심을 깨닫고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주에는 내 인생 사는 날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택하여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순간순간 지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도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10%를 구분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돌려드립니다. 나머지 90%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청지기로 이 세상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도 좋지 않은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 신앙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먼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통해서 돌려주고 또한 내가 힘들게 얻고 소화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생활이 건강한 성도에게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헌금 생활은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가 모든 것이 돈으로 사람을 성공을 평가하는 그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절약하고 아끼고 힘들게 얻은 것 어떻게 해서든지 안 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동기로 왜 아끼고 사는가를 더 중요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한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간다 하셨어요. 은혜를 받고 차곡차곡 싸우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것을 잘 배분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낀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껴 산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좀 아껴야 돼요.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있지만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앞에 써야 하는 일에 내 것을 극도로 아끼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세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닙니까? 물질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놀란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헌금에 대한 부담이 되고 고민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신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이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